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유대 총독인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되고 그리고 베스토가 새 총독이 부임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스토가 부임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내용이죠. 이 본문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베스토 앞에서 라고 하고 부제로 누가 왕인가 하는 것을 썼는데 우리가 한세 가지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에서 첫 번째는 잃어버린 인연인가, 인연이 아니고 잃어버린 인연인가 하는 것입니다. 24장 27절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였더니라.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전 총독인 벨릭스가 2년 동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2년 동안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했기 때문에 놔주지는 않죠. 그리고 2년 동안 이 역사상 최고의 복음 전도자이고 사도이며 최고의 신학자이고 최고의 목사인 바울을 가두어두고 자기가 원할 때마다 불러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익한 결과도 그 영혼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도마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돈을 좀 받아볼까? 보석금을 좀 받고, 뇌물을 받고 좀 풀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이 벨릭스의 특징, 계속해서 미루는 거죠. 지금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상황이 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결정해 준 것은, 그의 실정 때문에 로마로 이제 총독직에서 파면되고 로마로 소환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결정한다는 것은 무조건 나한테 모든 결정권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고 순종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상황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잠깐 생각해 보면 2년이라고 하는 세월, 700일이 넘는 시간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가이사랴에 구금되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인사관리의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왜냐하면 바울은 50대 후반 60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나이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그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그리고 훨씬 더 젊을 때보다도 더 원숙한, 잘 익은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 그는 어쩌면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서 좀더 북쪽으로 영국까지 올라가서 또 독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했고, 우리 생각에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무르익은, 인생의 무르익은 시기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2년이나 되는 긴 시간, 2년 이상이죠, 사실은. 로마까지 가는데. 죄수로서 갔으니까요. 가이사랴에 그를 구금해 두셨습니다. 더 늙기 전에, 더힘 빠지기 전에,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가두어 두시는가?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를 위해서, 이두 사람 말고는 바울이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었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두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년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 벨릭스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라도 회심을 하게 되었다면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도대체 왜 내가 이 2년이라는 세월을 이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24장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라고 하는 이 말은 별로 주목할 것도 없어 보이는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종종 이 구절에 눈길이 멈추곤 합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이 바울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잃어버린 2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효율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잃어버린 2년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시간들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인사권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인생을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대기업도 아니고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사권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바울을 잘못 배치한 사건일까? 하나님에게도 실수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시간 적지 않죠. 짧은 우리 인생에서 2년,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뭐 때때로 2년, 꼭 2년이라고 규정할 필요도 없죠. 2년이 아니라 3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비효율적으로 보인다는 게 그 특징입니다. 낭비되는 시간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다는 것은, 희망은 뭔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의 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관리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탁월하고도 완벽한 관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례를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시간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제가 생각나는 한 사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사람은 존 버니언이에요. 존 버니언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 철로 역정을 쓴 천재적인 작가입니다. 철로 역정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도대체 이게 영어로 쓰인 책인데 한국말로 철로 역정을 찾아보시면 철로 역정이 정말 아마 100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종류가. 그리고 어린이 철로 역정, 만화 철로 역정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어로 쓴 책이 한국말로 번역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도 17세기에 쓰여진 책이 21세기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 이 천재를 하나님은 12년이나 되는 시간을 감옥에 쳐넣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쳐넣은 거 아니고 감옥에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작가이고 목사인 존 버니언을 12년이라고 하는, 12년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12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다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 버니언이 감옥에서 보낸 12년의 세월이 없었다면 철로 역정도 없었을 것이다. 이 말에 우리가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생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고 탁월한 그리고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요?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타나죠. 우리의 인생에서 직면하고 살아가는 삶의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타나겠죠. 내가 지금 현실로 겪고 있는 것만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현실로 겪고 있는, 내가 감각하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실감하고 있는 이 현실만이 현실이 아니라 지금 나를 결박하고 있고, 바울의 경우에 또 내 운명의 족쇄를 채우는 총독, 권력자가 그만이 주권자가 아닌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은혜, 그 영광, 이것들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현실로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거 기독교 신앙이죠. 영원토록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을 매 순간의 현실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런 경험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탁월한 복음 전도자를 더 넓은 세상으로 로마를 지나 스페인까지 보내지 않으시고 2년이라는 세월을, 긴 세월을 가이사랴에 감옥에 묶어두셨을까? 평생 우울증과 씨름했던 영국의 찬송 작가, 시인인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18세기 말, 그리고 1806년에 죽었으니까 19세기 초에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임마뉴엘 피로다 뭐 등등 많은 찬송시를 쓰신 분이죠. 이분이 쓴 찬송가를 하나 가사를 잠깐 소개할 텐데, 그전 우리가 지금 부르는 거 전에 그전 찬송가에는 있었어요. 80장에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라고 하는 찬송인데, 이렇게 좋은 찬송을 뺀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놀랍게 담아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 우리 80장, 옛날 찬송가 80장의 번역이 그 부분이 잘 되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아둔한 지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다만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여라. 잔뜩 찌푸린 섭리 뒤에 미소 가득히 그분은 숨어 계시네. 잔뜩 찌푸린 섭리 뒤에 미소 가득히 그분은 숨어 계시네.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찌푸린 얼굴로 등장하지만 그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활짝 웃으시는 미소 가득한 얼굴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르고 우리의 길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것처럼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다면 그것은 재앙이죠. 우리 인생의 재앙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제한된 지혜와 제한된 생각과 제한된 관리 능력과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재앙이죠. 한시도 눈붙일 수가 없죠.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러나 우리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어서 참 다행입니다. 너무나 다행입니다. 우리 인생의 탁월한 관리자는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보낸 2년이라는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에서 동일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의 운명을 좌우할 총독이 바뀌었죠.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눈치를 봐야 했기에 바울의 무죄함을 알았지만 그를 구류해두고 시간을 끄는 그 벨릭스 특유의 방식으로 일관하다가 로마로 소환당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59년에 유다 총독으로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는 유대 사회와 종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벨릭스만큼의 이해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비교적 신속하고 단호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부임 후 3일이 되었습니다. 1절을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무조건 올라갔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다른 지방으로 가는 건 내려갔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서울 갈 때 올라가는 게 북쪽으로 가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파주에서 서울 가도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표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예루살렘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니, 그러니까 부임한 지 3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가이사랴의 총독의 관저가 있긴 했지만 예루살렘이야말로 자기가 통치해야 하는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 종교의 중심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날 필요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그들을 부를 수도 있었을 텐데 내려갑니다. 내려간 게 아니고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새 총독을 만난 산헤드린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변한 게 없습니다. 2절을 보세요. 만났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러니까 만나서 이 사람들이 한 거는 다른 많은 현안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는 거 말고도 유대사회의 안정과 유대사회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총독하고 새로 부임한 총독하고 할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들을 쓰지 않고 바울을 고소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사울이 거의 광기의 수준에 이르러서 나라를 돌보지 않고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만이 이 나라가 평안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하고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적대하는 거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적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이런 방식은 전혀 지치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랬죠, 2절에. 이거는 지금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가 벨릭스가 떠나기 전에 임명한 새로운 대제사장인데 이전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만두었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66년에 유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죠. 너무나 이 사람은 친로마파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벨릭스는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3절에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바울을 죽이는 것, 이게 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오게 하려고 그들은 베스토의 새로운 총독에게 이제 좀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스토가 이런 음모를 알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겠지만 그 전에 벨릭스는 그거를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이 베스토는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그러니까 나 이제 곧 가이사랴에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그러니까 나 이제 곧 올라갈 거니, 이제 가이사랴로 갈 거니까 너희 중에서 고발할 일이 있으면 나하고 같이 가서 바로 법정을 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칼같이 거절을 한 겁니다. 이들의 제안을.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차피 나중에 들어줄 요청을, 나중에 베스토가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 법정을 열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바울한테 말하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 들어줄 요청을 베스토가 지금은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한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자신의 은밀하신 섭리로 베스토의 마음에 재갈을 물려두셨고 나중에 그로하여금 자신의 뜻대로 행하도록 허용하신 후에는 그가 자신의 의도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그의 양손을 묶어두셨다. 바울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우리는 위험에 처했을 때 이런 확신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한다. 이 칼빈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스토가 자기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통치자죠. 주권자죠. 왕이죠.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있는 총독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생각을, 뭐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까? 이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지금 누가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영웅전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은. 그러나 바울이 이 자기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통치자들, 총독들, 왕 앞에서 그가 기품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가? 바울은 원래 아주 고고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바울의 면면을 보면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누가 왕인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왕인지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 아닌가? 내 삶에 대해서만이에요? 아니죠. 내 가정이요. 내 자식들이요. 내 나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했다는 그 유명한 말은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단 1인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일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서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주권자, 총독 앞에서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만 보면 권력에 아부하는 삶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보이면 그게 일반적이죠. 이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원리죠. 권력 앞에서 굽신굽신거리는 것. 그러나 바울은 도대체 재판을 받고 있는 죄수라는 인식을, 피고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할 만큼, 가질 수 없게 할 만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권력 앞에서도 기가 죽거나 주눅들거나 하지 않고 기쁨을 보이며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는 사람, 그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좋게 변화시킵니다. 모두가 다 권력 앞에 숨죽이고 무릎 꿇고 조아리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정의를 말할 수 있고 진짜 자비를 말할 수 있고 진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직장에 있으면 직장은 더 나은 직장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말이죠. 베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왕은, 바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왕은 베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총독 베스도와 함께 가이사랴에 온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했기 때문에 베스도 앞에서 법정이 열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은 전과 마찬가지로 전에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그때에도 증거를 낼 수가 없었듯이 지금은 이 소송권이 2년이 지났어요. 더더욱 힘들어졌죠. 그리고 증인과 증거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총독이 낌새를 차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첫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여기서 가이사예요. 가이사를 그가 언급한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이사가 싫어한 로마의 그 황제,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통치를 내가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소요를 일으키거나 또는 반란을 꾀하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이 가이사에 대한 바울의 언급은 결국 이 재판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버리게 됩니다.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을 듣고 9절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베스도가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 소송권이 대단히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도 했거니와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로마의 법정에 섰다는 얘기죠.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형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결국 바울은 황제에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법원으로 가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가야 하는 것은 로마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가든 어떤 신분으로 가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옆에 서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이걸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바울이? 2년 동안,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총독의 제안을 뿌리치는 것이 대단히 이게 쉬운 상황이겠어요? 총독이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결정하면 돼요. 바울도 그걸 알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총독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놀라운 방식으로 지혜롭게 피해갑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지방관리들의 권력 남용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시민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프로보카티오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점점 사라지게 돼요. 로마 시민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저마다 로마 황제한테 이제 상소한다 그러니까. 하지만 1세기에 바울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는 이 제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황제가 누굴까요? 네로입니다. 그 유명한. 물론 네로가 미치기 전이죠. 광기어린 통치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사실 네로는 선생은 잘 뒀었어요. 세네카가 그의 선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베스도의 제안을 피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바울에게 무슨 동기가, 다른 동기가 있었을까? 아마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바울은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가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게 해롭지 않은 것이다. 공공의 적일 수 없다 하는 것을 변증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동기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산헤드린에 가서 불의한 재판을 받는 것보다 로마의 가이사에게 가서 네로에게 의로운 재판을,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이 말들을 쭉 보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정의로운 재판을 기대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베스도가 왕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러나 가이사, 로마 제국의 황제인 네로에게 가더라도 네로가 왕이 아니라 네로를 다스리는 섭리자이신, 네로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질문들이 늘 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왕인가? 베스도 앞에 섰을 때, 베스도가 보좌에 앉고 자기는 피고석에 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문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가 나의 왕인가? 누가 이 법정의 재판장이신가? 누가 로마 제국의 왕이신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좌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것은 이 질문은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답은 더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위에서 그를 황제를 주관하는 왕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에게 가면 가이사가 나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 하는 것이 늘 두렵고 불안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결정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궁극적인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아세요?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왕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다양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 살아가죠. 탄핵을 당해야 할 만큼 무동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가진 정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 아닙니다. 사법 시스템, 경제 시스템, 노동의 시스템, 모든 것들이 다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바울도 로마 제국이라는 시스템과 유대교라는 종교 시스템 속에서 살았습니다. 무도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흔드는 모습을 바울은 봐야 했습니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적어도 두 가지를 성령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봅니다. 첫째, 누가 왕인가? 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는 왕이십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이거나 오너입니까? 어쩌면 우리를 숨 쉴 수 없도록 옥죄는 환경, 그 환경이 물리적인 것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것이기도 하고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일 수도 있겠죠. 그것들이 나를 좌우하는 거죠.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왕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모두를 지배하시는 왕의 왕이십니다. 바울을 힘들게 하는 벨릭스, 새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바울의 운명을 좌우할 것처럼 행동하는 베스도, 오직 바울을 죽이려는 일념과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산헤드린의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유대인들 모두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도록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그 어떤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존재를 살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좌우하시는 왕이 계시다 말하는 것이죠.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지식은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박사학위를 얻어서 가지는 지식도 세상의 어떤 이치를 깨닫는 지식도 이 지식에 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바울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수년의 현실 속에서 망가지지 않고 소명을 따라서 아까 우리 성가대가 부른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나의 왕이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슨 수로 우리가 이 길다면 긴 인생에서 타협하지 않고 권력 앞에 쫄지 않고 나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떤 힘들 앞에서 건방지지는 않지만 당당하게 위엄 있게 기품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였고 종종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는 이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인식하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성찰을 통해서 현명한 선택을,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고 할 때 그거는 무작정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그냥 팔짱 끼고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셨고 이성을 주셨고 생각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끝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한 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심을 압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이것이 합당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결정을 좌절시켜 주시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무의미하다고 여겨지고 전혀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나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있지요. 그것이 어떤 건강의 이상이나 질병 때문에 그런 일을 겪기도 하고 직업을 잃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우리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그 일에 붙잡혀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월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지금 왜 사는 거지? 물으면서 답을 얻지 못하고 무의미성과 허무함 때문에 무너지곤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지는 못할지라도 이 모든 유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윌리엄 쿠퍼가 쓴 시처럼 잔뜩 찌푸린 얼굴같이 보이는 그 섭리 속에서 이걸 어떤 영문학자는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 뒤에 숨어 계시는 믿음의 눈으로 그 잔뜩 찌푸린 섭리 뒤에 미소를 짓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가서 29살의 나이에 남편 짐 엘리엇이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던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고 29살의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11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벳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9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후에도 두 번을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하셨지만 세 번째로 결혼했던 분은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아주 탁월하게 강의를 하는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을 먼저 다 보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런 일을 다 겪기는 쉽지는 않죠. 그녀는 열정과 순결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가끔 이메일 끝에다가 이거를 붙여서 보내기도 하는데 이 말입니다. 일관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관리 능력에 우리의 가장 간절한 목표를 맡기고 그분이 그분의 방법과 시간 안에서 그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관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관리 능력에 우리의 가장 간절한 목표를 맡기고 그분이 그분의 방법과 시간 안에서 그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